오늘은 성경적인 부부 생활의 원리와 실제라는 제아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2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마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조금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 창조의 목적은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연대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 가졌는데 남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옆에 없는 조건 하에서 그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최소단이 남편과 아내죠. 적어도 두 사람, 복수, 단수가 아닌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을 때 그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과 일치의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사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잠언 21장 9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마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진정한 몸을 이루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가정은 행복을 누리는 장이 아니라 고독과 쓸쓸함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가득히 안고 살아가는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가정이 오늘 이 시대 가정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상하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들어차게 되고 그 죄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수치와 두려움의 정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됐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하게 만들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간의 단절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탓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담 탓입니다. 하와 탓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과 행복의 동산입니다. 결국은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다라는 그 말은 이것 역시도 주님 탓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환경 자체가 나빠서 제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 공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저주하실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관계가 억압과 착취의 관계, 지배관계, 굴욕적인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 많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여성들의 지위가 정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 여권 신장, 우리의 권위를 되찾아야겠다. 이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처럼 여성에 대한 관심과 여성 인권이 강조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현시대 가정들이 아담의 타락한 결과로 남편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로부터 그리고 아내는 순복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의 권익을 이용해서 가정을 돌아보기보다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가정들은 다르냐라고 할 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믿는 가정들 안에도 아담의 타락한 결과로 인한 폐해들이 믿는 가정 안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한 말다툼,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핀잔을 주고 역정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관계가 비틀어짐으로 애꿎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꿎은 자녀에게 혼을 내는 이런 잘못을 한두 번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못은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은 스스로 받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벌을 주는 이 율배반적인 이런 현상들이 믿는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괜히 순진한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과 가정 간의 불론과 다툼은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는가?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참된 행복을 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성경적인 부부 생활의 원리와 실제라고 했는데 제목을 달아놓고 좀 후회했습니다. 제 특강이 이 제목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무거운 주제를 좀 제가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최소 단위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혼한 이상 내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2인 3각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탁월하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주 경건하다, 아내가 아주 경건하다고 해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혼자 고립되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안녕을 도모하는 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홀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재영형제와 이유리 자매가 결혼할 때 결혼줄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우리말은 원래 원어를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돕는다라는 이 돕는다라는 이 말, 에제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도움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배필이라고 번역된 내게드라는 이 단어는 반대편 혹은 마주보고 있는 혹은 상대역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가 되는 사람과 경기를 해야 재미가 있어요. 저와 어느 정도 지식의 수준이나 모든 부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결국은 아담과 상대가 된다는 말은 아담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그런 면에서 남자가 갖고 있는 남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다 함께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부여받은 모든 것을 여자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예요.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 아담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력자의 위치에서 돕는 존재이긴 하지만 탁월함에 있어서는 아담과 필적할 만한 아담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 샤라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계로 볼때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선물로 주신 거죠. 이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가정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요,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할때 오히려 부장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두 사람 다 신앙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함께 균형을 이루고 함께 성경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앞서 제가 잠언 말씀 인용했잖아요. 원래 두 사람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데 차라리 다투는 배우자와 지내는 것보다 그냥 움막이 사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 동일한 믿음의 수준과 내용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읽었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신 앞에 세우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빚어져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와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18장부터 이어지는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 부모가 딸을 신랑 앞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 앞에 세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앞서 제가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죠. 따라서 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말했다는 이 말은 아담이 느낄 때 하와를 딱 보자마자, 아, 나하고 필적할 만한 존재구나, 나와 동등한 존재구나, 나와 상대가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담이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와 어울리는가? 나와 상대가 되는가?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이유는 실제로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계획이 최종 목표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창세기 기자가 이 내용을 적어 놓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뭘 만드셨습니까?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결국은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 그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비로소 실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을 미래 시제로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있게 될 일을 염두에 두고 미래 시제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영어성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현재 시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현재 시제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로 결합하는 이 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단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든 사건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라 그래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개 아들들이 결혼하면 멀리 이사를 가지 않고 부모님이 사는 가까운 거주지에 집을 정해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상속받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한 남자, 즉 남편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에 기여해야 되는가, 어떤 일에 나서야 되는가, 부모의 행복보다 아내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면, 부모를 떠난 일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내와 합할 수도 없고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꼭 남편만은 아니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인데 물리적으로는 떠나 살지만 심정적으로 원가정을 떠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원가정 안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든 나쁜 영향을 받았든 이제는 심정적으로 떠나서 모든 관심을 아내에게 두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전에 부인과 가졌던 그 결속력, 그 다음에 부인으로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로 단절이 되고 떠나야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끊고 단절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원가정에서 누렸던 뭐 좋은 점을 가지고는 왜 당신이 못 그러냐 그러고 그 다음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은 감추지 않고 다 토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법적으로 독립해서 새 가정의 머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남편은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원가정에 좋았던 점들을 말하면서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하냐라고 하든지 원가정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답은 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아야 돼요. 중생하면 됩니다. 거듭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기본적으로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 언약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톨게 사랑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연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뭐 플라토닉 사랑 뭐 다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이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달라붙는다, 굳게 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사용이 돼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에서 의지하고라는 이 표현, 본래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고 할 때 그 친근히 한다는 이 단어도 똑같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은 다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에 보면 서약한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서약한 아내라는 말도 언약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마다도 제가 결혼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문을 읽게 합니다. 미리 보내줘서 한 세 번 정도는 또박또박 읽어서 준비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신부로 신랑으로 맞이하여 평생 그대를 사랑하며 존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며 보호하며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러면서 가정이 뭐냐라고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서약과 배우자 대한 서약에 기초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감정이나 정서에 기초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느끼는 정서에 만약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면 우리는 맨날 넘어집니다. 내가 뭐라고 서약했는가? 그것을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서약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성경은 두 가지 유형의 서약을 정죄합니다. 첫 번째 서약은 신실하지 못한 서약, 입에 발린 서약, 진심과는 동떨어진 서약, 이것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불성실한 서약. 오늘날 결혼 예식 때 서약을 하는데 얼마나 불성실하게 서약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또박또박 읽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한평생 사랑하겠노라 맹세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이 거짓 서약도 성경은 정죄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가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합니다. 죽이까지 따르겠습니다.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앞서 제가 읽은 바대로 어떤 경우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해 놓고 마치 자신의 맹세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이 될 때만 사랑해요.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번에 1등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나 옆에 무릎 꿇으면, 내가 오는 대로 해주면, 그래서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막 하는데 가만 보면 자기가 요구하고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그 한에서만 사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몇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배우자를 골랐을 것입니다.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몇 번 보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지날 때까지 이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니 결혼 전에도 드러났던 약점과 결점을 끝까지 지적하면서 핀잔을 주는 분들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의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하느냐. 뭐 대개 그 몇 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핀잔을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약간 반촌 지역에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집을 하나 이렇게 자그맣게 지으셨는데 옆집에 닭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닭들 몇 마리 줘서 닭을 키워본 적도 있습니다. 뭐 제가 키운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근데 닭들 보세요. 닭들이 닭장 안에 있다가 상처가 생기면 닭들이 말이죠. 그 상처 부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상처가 난 닭은 죽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쪼아보십시오. 배우자가 어떻게 되는가. 네? 죽습니다. 영혼도 죽고요. 실제로 몸이 상해서 빨리 죽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제가 화성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늦게 목회를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혼자 사셔서 제가 지방에 다녀오는 길에 그분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사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쓸쓸함입니다. 혼자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물론 추워서도 힘드시겠지만 사는 배우자가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겠습니까? 배우자를 갈아치울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차 갈아타듯이 갈아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적어도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혼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사면 후에 하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은 산 주인이 지는 것처럼 다 살펴보지 못한 자기 탓을 할지언정 상대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데이트에 대해서 늘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데이트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구나라고 하면 데이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사귀던 사람 맞나? 데이트 못한 거예요. 돈만 쓴 거죠. 영화나 보고 피자나 먹으러 다닌 거죠. 책 나눔이라도 좀 하고 성경적 가정의 원리에 관한 책도 좀 읽고 남자의 소명, 여자 그리스도인 되기 우리 교회에서 추천한 책들 좀 읽고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결혼한 다음에 대물릴 수도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시죠?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24장에서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아니, 그 전부터 보십시오. 뭐,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광야 생활할 때, 금송아지 우상숭배하고, 열 정탐꾼의 보고를 전해 듣고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별할 수 있는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의 노래.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하는 바, 원어로 야차라는 말인데 의도, 목적, 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요, 체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우리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요, 장점만 보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약점만 보여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고신 쪽에 가정사역연구소 송기런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 세미나에도 몇번간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애꾼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쪽 눈으로는 단점을 보지 말고 한쪽 눈으로 장점만 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인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의 연약함을 자기 연약함으로 알고 담당해야 돼요. 일반 사회에도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남편이 빚 5억을 진 것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빚 5억 어떻게 하지요? 당신 문제니 당신 알아서 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함께 그빚 떠맡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들은 자기 백성의 역함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마음의 가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가르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삼십을 갖다 줬습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연약함을 그분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그것은 너의 연약함이니 네가 담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은 그분이 가져가시고요. 그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죠. 남자답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몇 번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타나죠. 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5장 31절에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함에 있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언급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예를 봤잖아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서로 책임 공감하면서 배우자 간의 단절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이 극복되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원리를 이해하고 익히지 않는 한 이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언급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사건, 이 사건은 둘째 아담이요 오실자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자는 신부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과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는 표징과 상징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했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해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상징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남편을 보면 그리스도구나, 아내를 보면 교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신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언뜻 언뜻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존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구속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존경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적용을 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기를,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존경.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살펴봤는데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존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하는,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에는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특별히 왕을 존대하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존경해야 되는가 하면요, 왕도 존경해야 되지만 어른도 존경해야 되지만 누구를 존경해야 된다고요?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굽신굽신하는 것입니까? 존경한다는 이 말은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는요, 온 세상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주인공이니까. 그러나 결혼식 딱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일상의 틀에 박히게 되는데 처음에는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하고 격려도 하고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무심해집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는지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한 일상을 보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돌아온 남편한테 지금 바쁜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빨리 와서 지금 도우라고, 지금 여기 싱크대 지금 어지러운 거 안 보이냐고. 물론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참 수고했다고 그런 다음에 뭐 도움을 요구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경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려와 존중. 존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존경한다는 말은 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깍듯하게 대하는 예의 바름,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하고 깍듯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 없다 그러고 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요. 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차라리 평소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다면 아마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서는 아주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으로 다 알려진 사람이 정작 자기 배우자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존경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성경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영광이라는 말은 본래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존경이라는 이 원래 단어도 가격을 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일정 분량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중요하다는 말이 무거울 중자잖아요. 무기를 표시하잖아요. 따라서 배우자는 뭐를 해서가 아니고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고 존중해주고 헤아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깥에 나가지고 편하다고 자기 남편을 모르는 친구한테 아내가 야, 숙자야 봐 저기 저 뚱보 있잖아 저 뚱보 내 남편이야 만약 그렇게 소개한다면 그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배우자의 눈빛 태도 자세를 보면요 되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배우자를 가치 있고 중요한 인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배우자를 존경하는 존경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평소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인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지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지 아이들 앞에서 이미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지는 아이들 앞에서 다 나타납니다. 아, 우리 엄마는 아빠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아이들이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험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어떻게 존경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때 잘한다. 아이고 뭐 맨날 하는 게 저렇지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아빠나 엄마를 존경하겠나요? 배우자끼리도 서로 존경하지 않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 같아도 실수했겠다. 참 속상하겠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뭐 배우자 생일 뭐 알고 지켜주고 뭐 결혼 기념일 날 뭐 장미 몇 송이 갖다 주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존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존경과 사랑과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께서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배우자와 연결된 부모, 그 가족들과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과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료와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지 분리되거나 소홀하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앙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는 은둔이나 금욕적인 삶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관계에 영향을 항상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당신은 별로 사랑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고 요한일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다 거짓이라 그래.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한 번의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지성의 인식에 뒤따르는 감정의 추동, 감정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랑이 실제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affection, 정동, 뜻정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이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난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 책을 한 10년 좀 거의 넘었나요? 읽은 적이 있잖아요. 사랑의 감정은 상황이나 날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은혜들을 활발하게 활동시키는, 촉진시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화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을까요? 계명을 지켜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은 이미 받아들여짐에 대한 표시예요. 우리가 하델베르크 이론답 다 살펴봤잖아요. 선행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한 선행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는지 나의 선행 때문에 이런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내 남편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참아주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본회퍼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는 자는 복종하는 자다. 복종하는 자는 믿는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역사에 개입하여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언약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징계와 연단의 기간이었잖아요. 징계와 연단의 기간인데 한 번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신 때가 없어요. 안식일 외에는. 지속적으로 내려주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완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결혼관계에 대한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랑은. 그래서 상대가 힘을 얻을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 사인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 연약한 사람의 그 체력이 올라오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돕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나는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한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랑해. 뭐 마음의 감정이 막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나는 당신만 사랑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어떤 상황에서 당신 편이다. 이 사인을 줄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그 영혼은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서로를 용서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리고 사랑할 의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사랑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받은 것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본성으로 그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새벽 기도할 때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지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개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부관계 대화의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상투적인 대화, 삶에 필요한 말만 하고 의견과 느낌을 나누지 않는 대화, 이런 대화를 부부관에서는 안 되죠. 사실 중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객관적인 상황만 딱 확인하고 어떤 마음의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 참 수고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실 중심의 대화.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했습니까? 네? 그러면 괜히 좀 차가워지죠,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웃음 표시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견해도 나눠야 되겠죠. 생각과 의견도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고, 감정도 나누시고, 느낌도 나누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깊은 대화, 진실성을 갖고 있는 대화. 요즘에 내가 참 힘들다. 요즘에 사실 좀, 아, 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 수 있죠, 배우자 간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도닥거려주고. 그런데 이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조심입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한번 말 한번 한마디 잘못하면요, 평생 그것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당신 그때 그 말했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덕스러우고 좋은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피조물이 되고 중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체적 지침은, 제가 대화를 말씀드렸는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그마한 오해, 말, 이것 때문에 관계가 급작스럽게 경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결을 하기보다 힘겨루기 하다가 백기 투항하면 그때야 문제 해결되는 이런 식의 부부 싸움. 피곤하죠. 약간 좀 마음이 긁혔으면,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아내가 좀 말을 세게 했습니다. 금방 해결돼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참고 있다가 확 그냥 뒤집어버리고 쏟아버리고 판 깨버리고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게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80, 90 평생 살아도 그런 식의 부부 갈등 계속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이혼증서에 대한, 마태복음도 물론 나타나는, 19장에 나타나니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데요, 이혼증서 이야기 있잖아요. 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라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인데, 이 굳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할례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마음이 굳어질 때 이러면 안 되지. 절대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기 전에는 나는 받으지 않겠어.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적은 자기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거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배우자 탓하고 그러면 싸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한 아내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한 것이고 심지어 무슨 말도 나옵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교회를 돌아보겠는가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바깥에서는 경건하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 가정의 구성원들로부터는 환영을 못 받고 점수를 못 받는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성현이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제가 이런 특강을 준비하면 항상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 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결혼에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생활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생활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두개인이 물어올 때 말씀하신 바대로 남성성과 여성성은 한시적으로 갖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를 천사의 성은 뭐죠?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제가 본 바로는 대개 남성인 것 같아요. 아기 천사 보면, 그죠? 근데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된다는 말은 남성성과 여성성은 이 시기, 이때로 갖는 것이지, 천국 가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생육하고 번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궁극적 목적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창조자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셔도 혼자 사는 삶을 사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면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고 당연히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죠? 안나처럼 평생 과부로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흔히 가정생활의 실패자라고 하는 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가정생활의 실패는 최종적 실패가 아닙니다. 신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전투할 때는 승리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싸워서 아이성을 빼앗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또 가정을 이루시고 또 혹시 홀로 계시다면 또 혼자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여서 꼭 가정이 아니랄지라도 정말 가정보다도 소중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천국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만물이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한몸됨의 유기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고 함께 교통하는 이 방식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런 사실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경험토록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때로 홀로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장들이 가장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아내들에게는 교회 모습을 닮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함과 순결함으로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하여 남편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아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